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2장 4절에서 9절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사람에게는 버림바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경에 기록하였으되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롭고 요긴한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치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의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거치는 반석이 되었다 하니라. 저희가 말씀을 순종치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저희를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어제 밤에는 꿈을 꿨는데요. 이런 꿈을 꿨습니다. 제가 어느 모임에 이렇게 갔는데 거기 있는 분들에게 신앙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어떤 분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이 성경에서 가장 우리 개인에게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겁니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어떤 분이 아니래요. 아니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꿈에서 제가 굉장히 화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꿈에서 아니 무슨 소리 하냐고 성경에서 그리스도의 보혈과 십자가가 얼마나 중요한데 무슨 소리를 하냐고 계시록 12장 13절에 보면은 마지막까지 방금 죽인 것 당한 것 같은 어린 양을 우리가 새 예루살렘에 가면은 하나님의 보좌에 앉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방금 죽임을 당한 것 같은 영원히 언제나 현재를 죽임 당하셔서 우리를 위한 구속의 제물이 되어주신 그리스도의 모습이거든요. 그러니까 창세기 2장에 아담이 잠잘 때 옆구리가 갈라져서 그때 흘렸던 그 피가 아담은 오실자의 표상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나오는 그 비밀이 계시록까지 계속 이어져요. 성경 전체에. 그리고 우리 개인에게 있어서는 계시록 12장 13절에 어린 양의 보혈로 사탄을 대적하고 증거하는 말로 이기었느니라. 또 그리스도의 보혈로 하나님의 지성소까지 들어가 우리가 영안에서 생활을 할 수 있게 되는 가장 기초가 되는 근거는 보혈이고 우리가 구원 받았느냐 못 받았느냐를 내 안에서 찾으려고 하니까 없죠. 우리 안에서는 구원 받을 만한 근거가 하나도 없어요. 당신은 구원 받았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사람들이 자기 안에서 찾으려고 해요. 자기 안에 근거가 어디 있어요? 근거 없어요. 저도 전혀 하나도. 구원을 받을 만한 어떤 소망에 대한 행위가 없어요. 구원의 근거는 예수의 보혈인 거예요. 보혈.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흘려주신 주님의 피가 증거인 거예요. 피가 증표인 거예요. 피를 보이고 들어가는 것이지 지성소에 들어갈 때 피 보이고 들어가지 어떤 것도 구약의 지성소에는 하나님의 시은자 은혜를 베풀어주는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생명수가 흘러나온 하나님의 보좌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만이 일곱 번 뿌려집니다. 그것뿐이에요. 그래서 구원의 증표는 보혈. 그래서 꿈에 그걸 얘기를 하는데 그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막 화가 나가지고 제가 그 사람 보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당신이 성경을 얼마나 아는지 모르겠는데 내가 성경을 이렇게 이렇게 얼만큼 읽었고 또 내가 공부를 얼마나 얼마나 어떻게 어떻게 했고 하면서 그걸 내가 막 얘기를 하고 있는 거 꿈에. 그래서 그 꿈을 꾸고 나서 깨고 나서 주님 앞에 깨자마자 새벽 5, 몇 시간 안 됩니다. 새벽 5시 정도 됐어요. 회개했어요. 주님께. 뭐 꿈은 제가 컨트롤 할 수 없는 거지만 그렇죠. 그러나 꿈도 저에게서 나온 제 속에 있는 일부입니다. 아직도 내 속에 심지어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보혈을 말한다 할지라도 그것에 대한 권위를 내 자신에게서 얘기를 하고 있잖아. 내가 이렇게 이렇게 공부를 해본 결과 이러다. 그래서 꿈을 꾸고 나서 주님 제 자랑을 꿈에서까지 하는 존재군요. 제가 이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제가 조성이 아직 덜 된 사람이군요. 그래서 주님 앞에 회개했어요. 그것은 저의 일상생활의 한 단면일 뿐이에요, 실은. 아니, 회개하는 모습이 단면이라는 게 아니라 꿈에서 자랑하는 모습은 실제 일상생활의 한 단면일 뿐이에요. 사람들 만나면 어떤 사람들은 막 자녀를 자랑합니다. 정말 똑똑한 자녀예요. 제가 들어봐도. 세계적 천재들도 많이 알고 있어요. 제가 들어봤어요. 또 부모님들이 자랑해요. 어떤 사람은 자녀 자랑 잘 안 합니다. 자녀 자랑 잘 안 하는 이유는 하고 싶은데 자랑하면 팔불출이라고 속담 들어서 참고 있는 분하고 두 번째는 자랑할 게 별로 없는 분하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자녀를 자랑할 게 많은 분이 자녀를 자랑하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자랑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스도 예수 그분이 진짜로 나에게 유일한 자랑이요 유일한 소망이 되면 다른 거 그렇게까지 기쁘지 않습니다. 진심으로 그래요. 정말로 그래요. 그래서 저도 우리 아이들에 대해서 자랑할 부분이 몇 가지 있긴 한데 자랑을 안 하려고 하고 자랑이 아닌 것을 알고 있어요. 그건 자랑이 아니에요. 엄밀히 이야기하면 그건 자랑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잘된 일인지 아닌지는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뭐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어떤 재물이 많이 들어왔다 그게 잘된 일이라고 생각하세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 재물은 여러분을 썩게 할 수 있습니다. 잘된 일이 아니에요. 내 자녀가 좋은 대학교에 갔다 그것이 잘된 일이겠습니까? 그 대학에 있어서 그리스도 예수를 잃어버리고 살게 되고 자기 명예만 높아지고 그러면 그것은 그에게 있어서 참으로 비극적인 길이 열린 거예요. 그래서 실은 주께 모든 길을 맡기는 것일 뿐인데 그래서 자랑할 부분이 별로 없어요. 우리가 시간 안에서 살지 않고 영원 안에서 살면 그것이 그렇게 자랑할 요소가 아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만 어디 가시든지 자랑하시는 에덴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 성경에서 오늘 가장 높은 계시 제가 생각할 땐 그래요.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여러분도 신앙생활 하신 지 오래되셨겠지만 저도 삶 자체가 신앙과 연결되어 있어서 한없이 주님 앞에서 부끄러운 삶을 살아오면서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씻으면서 이렇게 왔는데 제가 봤을 때 성경에서 가장 높은 계시는 궁극적으로는 새 예루살렘인데 오늘 우리의 상황에 있어서는 새 예루살렘의 실제인 교회가 성경의 가장 높은 계시예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66권인데 하나님의 말씀은 참으로 신비합니다. 성경이 처음 나올 때는 배열이 없었어요. 성경이 처음 나올 때 신약도 초대교회 시절이든 마태마가 누가 요한복음은 순서가 자유롭게 있었어요. 27권이지만 이 27권이 오늘날의 순서 마태마가 누가 요한 사도행전 로마서 고린도 전서 우서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이 순서를 데살로니가 전서 디모데 전서 디도서 이 순서를 계시록까지 27권의 순서를 갖게 된 것은 역사에 걸쳐서 불과 한 600년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순서를 물론 명확하게 처음 시작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뭐 에라스무스나 루터 같은 사람 윌리엄 틴데일 이런 인물들 그런데 그 사람들의 개인적인 신앙이나 영적 인식이 뛰어났다기보다는 주를 사랑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역사에서 성경이 그러한 순서로 되어야 된다는 것을 주님께서 보여주시고 오늘날 그렇게 확정된 거예요. 그런데 이 속에는 하나님의 사실 뜻이 들어있어요. 그런데 그 속에는 성경의 목록 속에는 우리가 신앙이 진보해야 되고 발전해야 되는 걸 주님 보여주고 계셔요. 사실 창세기는 하나님께서 옛날 세상만 창조하신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창조가 된 것을 가르쳐주는 영적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창세기에서 우리는 자연과 눈에 보이는 육적인 것들의 창조를 분명히 봅니다. 그러나 동시에 주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이전 마지막 아담으로서 이전 것을 다 끝내시고 없애시고 당신이 부활하시면서 우리를 새 생명 안에 당신 안에 새로 살리셨을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면서 새로운 세상, 새로운 하늘, 새 땅이 한꺼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창조됐어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를 우리가 믿는다는 것은 이미 새로운 영역 안에 들어와 있는 것을 말해요. 새로운 하늘, 새로운 땅, 우리는 새로운 시간도 아닌 영원 안에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을 살고 있는 것 같지만 세상을 살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이 이야기하는 하늘은 죽고 나서 가는 세계를 말하는 것도 절대 아니고 우리가 지금 보이는 눈의 하늘을 가리키는 것도 아니에요. 성경의 하늘은 예수 그리스도 안을 가리켜요. 그리스도를 실제로 자기 삶의 모든 것으로 누리는 사람. 그러니까 그 얘기를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내가 자랑할 부분이 세상에서 많은 것은 그리스도를 모든 것으로 안 누리는 거죠. 그리스도가 진짜 내 자랑이면 다른 거 그렇게까지 크게 기쁘지 않습니다. 주님 때문에 제일 기쁜 것이지. 그리스도를 모든 것으로 실제로 누리는 것이 바로 하늘의 삶이에요. 주님이 이 삶으로 우리를 초대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주님을 처음 믿게 됐을 때 사실상 우리는 새로 태어났습니다. 그날이 그것이 창세기예요. 우리의 창세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어떠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하는가는 창세기가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가 아담 같은 존재인데 하나님의 아브라함처럼 불러내서 이삭이신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시고 야곱처럼 우리 인생을 다루어 가신다는 이야기가 그래서 결국에는 세상에서 패배하는 자가 아니라 애굽의 세상에서 요셉처럼 통치하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예수의 이름을 많은 이들에게 생명의 양식으로 공급해주고 제공해주는 그 사역을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다. 이게 창세기 이야기예요. 그런데 성경이 창세기만 있으면 조금 쉽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창세기 그치지 않습니다. 출애굽기로 갑니다. 출애굽. 애굽은 성경에서 세상을 상징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에 의해서 새 생명을 받은 존재일 뿐만 아니라 새로운 생명, 생명이신 그리스도를 받은 존재일 뿐만 아니라 애굽을 출 나와야 된다. 그 세상에 매여 사는 존재가 아니라 세상을 나와야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돈 사랑하는데 그리스도인은 돈 사랑하면 안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악착같이 한 푼이라도 더 벌려고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사실 세계에서 가장 큰 재벌들이 가끔 보면은 여름에 휴가 가면서 하루에 휴가 비용만 뭐 50억을 썼다, 100억을 썼다, 얼마를 썼다 이런 얘기 합니다.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자기가 그렇게 많은 수백조의 재산에 축적을 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 이야기는 그 사람 한 사람이 수많은 그 재산을 갖기 위해서 흘려야 했던 얼마나 많은 근로자와 노동자들의 억울한 눈물들이 있습니까? 그리스도인이라면 내가 얻어야 할 과도한 이득이 주님 앞에서 부끄러운 것임을 아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진실로 된다는 것은 부자가 될 수 없는 거예요. 가난하게 살으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것은 물질의 흐름조차 주님께 맡긴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지 인위적으로 내가 그것을 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미국에서 산 생활이 한 14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사는 삶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고 저 역시 그 삶으로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삶 가운데서 우리가 이렇게 보면 한국이나 미국이나 다 삶이 각박하기는 마찬가지죠. 한국의 삶이 각박해서 미국도 왔고 또 미국의 삶이 각박하여 고향을 그리워하기도 하고 다 마찬가지인 거죠. 그런데 그 각박함의 그리스도인이 매이게 되면 그건 패배한 그리스도인이에요. 그것은 뭐 지옥 간다 그런 뜻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유익을 드러낼 수 없는 신앙의 성숙이 없는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말 그대로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로 평강을 가지세요. 정말로. 제가 한국에서 한 달 반 전에 오기 전에 한국에 있는 지방에 있는 대학교 교수 수련회가 있어서 거기 세미나 갔었어요. 그래서 그 중에 어떤 교수님 한 분이 집에서 저를 이제 숙소를 제공해서 함께 잘 수 있었어요. 자면서 밤에 거의 뭐 1시, 2시까지 교통하면서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그 교수님이 자기 개인 생활을 얘기해 주는데 기록이시더라고요. 그래서 가족들은 전부 다 캘리포니아에 다 가 계시고 교수님 연배도 저랑 비슷하셔요. 젊으신 분이에요. 그런데 그 직책은 굉장히 대학에서 일찍 교수님이 되시고 공학 박사이신데 재료공학 하셨나 뭐 여러 가지 중요한 일을 많이 하시네. 그래서 국책사업도 많이 따가지고 수많은 어떤 예산이 들어가는 그런 프로젝트도 하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시기심을 많이 받아가지고 이제 고발도 되시고 고소 고발도 되시고 검찰에 불려가서 재판도 받고 막 이러셨대요. 그런데 그때마다 두려웠대요. 일이 잘못돼서 사람을 다 잡아가지고 털면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일이 잘못돼서 정말로 이게 자기가 어떤 직업 직책 교수직을 잃게 되지 않을까 두려웠대요. 근데 그 대화를 하는 중에 제가 그분에게 이렇게 권면했어요. 교수직을 사표를 쓰시고 교수를 하셔야 된다. 사표를 그리스도께 쓰시고 하시는 거라고. 사표를 그리스도께 쓰시면 사람이 수리하려고 해도 그리스도가 수리하지 않으면 안 하시는 거고, 사람이 수리 안 하려고 해도 주님이 수리하시려고 하시면 하시는 거예요. 비즈니스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이상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실제예요. 그리고 세상에서 탈출한 그리스도인이 출애굽기요. 레위기는, 레위라는 말은 연합이란 뜻이에요. 레위기에 보면 다섯 가지 제사가 나와요.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 이 다섯 가지 제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말하고 주와 함께 연합해 죽는 그리스도 안에서의 십자가의 도의 그 깊이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단지 세상에서만 나올 뿐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와 함께 연합하여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온전히 적용된 사람이 되고, 그리고 레위기에서 끝나지 않아요. 레위기하에서는 번제만 끝난 게 아니라 성막을 지어라 이렇게 돼요. 성전의 예표인 성막. 성전의 예표가 성막이고 성전은 바로 교회의 예표예요. 그래서 레위기에 있어서 비로소 신앙이 그리스도 안에서 진보한 사람은 하나님의 교회에 대한 인식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신앙 계속 진보해요. 민수기에 보면 백성의 수를 세는데 1장에서는 20살 이상이 된 군사로 사용될 사람의 수.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생명이 군사 생명으로 성장해야 돼요. 죄와 세상과 사탄을 이길 수 있는 생명으로. 그리고 4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회막에서 봉사할 수 있는 생명이 되라. 그 봉사할 수 있는 생명이 되는 사람들의 수를 세라. 30세 이상. 그리스도도 30세부터 사야겠고 요셉도 총리가 될 때 30세이고 이스라엘은 제사장이 되는 사람들이 30세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섬길 수 있는 신앙의 영적 나이가 진보해야 된다. 성경은 그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어져요. 신명기는 말씀의 복제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그냥 복제인 거예요. 그냥 그 사람은. 그 사람의 입에서 그리스도가 나오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봄으로써 그리스도를 느낄 수 있게 하는 거예요. 말씀의 복제이니까. 거기서 안 끝납니다. 대장 대신 여호수아, 예수 그리스도를 앞장세우고 승리하는 삶 계속해서 이어져요. 사사기에 이르면 우리는 세상에 어떠한 철학이나 관념에도 흔들리지 않는 존재가 됩니다. 사무엘 상하가 됐을 때 우리는 그리스도 예언자가 되고, 열왕기 상하가 됐을 때 주와 함께 예루살렘을 세우고, 새 다윗이신 그리스도와 함께 새 예루살렘인 교회를 세우고 주와 함께 통치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의 교회에 많은 성도들이 다니는데 내가 예수님 안에서 거듭난 생명이라고만 생각하고 신앙의 진보가 없어요. 그것은 주님이 볼 때 안타까운 일입니다. 신앙이 진보하면 할수록 우리가 봐야 될 것은 교회가 무엇인가를 보는 거죠. 교회가 무엇인가. 신약도 마찬가지예요. 마태마가 누가 요한복음에서는 우리가 개인적으로 만나는 그리스도세요. 2000년 전에 도대체 주님은 어떤 분인가. 마태복음을 통해서 당신의 하늘왕국으로 우리를 초대하시는 복음을 가르쳐주시고 하늘왕국의 삶을 누리는 법을 마태복음에서 주님이 알려주셨을 뿐만 아니라 당신이 그 삶을 우리 속에서 이루고 계시고, 마가복음을 통해서 복음 자체가 무엇인가가 전체를 통해서 보여주셔요. 우리가 우리 온 존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어떻게 변화되고 치료되어야 되는지 그분이 하시는 일에 전체 마스터 플랜이 마가복음에 들어있어요. 세상에서 온전한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누가복음에 들어있어요. 그것을 우리 보고 살으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종교가 돼버리고 철학이 돼버리고 윤리가 돼버리고 기독교가 아니에요. 주님은 당신이 이렇게 살고 우리 보고 살으라 하는 게 아니에요. 아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저기 월드컵이나 얼마 전에 열렸는데 세계적인 선수가 드리블링을 하는데 저와 여러분이 지금부터 뭘 얼마나 열심히 축구를 한다고 해서 그렇게 하겠습니까? 못하죠. 그렇게 하는 선수는 세계적으로 한두 명은 있겠죠. 하다 보면. 그런데 온 우주에 예수 그리스도 같은 분은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 보고 당신께서 내가 한 대로 하라고 말씀하시는 거는 불가능한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제가 그리스도처럼 따라합니까? 그건 할머니 보고 우시아인 볼트처럼 같이 뛰어보라는 얘기하고 똑같은 거지. 안 돼요. 그럼 뭘 얘기하는 거냐. 그럼 복음이 아니에요. 기쁜 소식이 안 돼버리는 거예요. 기쁜 소식은 나 그리스도처럼 너희가 살 수 있게끔 내가 너희 안에서 역사하겠다는 것이 그것이 복음이에요. 우리 자신을 주님께 내어드리는 거. 그런데 그 가운데서 그럼 넘어지거나 우리가 연약해서 죄에 지거나 아니면 우리의 허물과 부족함이 있거나 우리 자신이 그리스도 앞에서 성숙하지 못해서 부끄러움이 있을 때 어떻게 하느냐. 주님께서 그래서 내가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심판을 받았기 때문에 너는 그리스도의 보혈을 취하고 나를 계속 신뢰하고 의지하여 내 안에서 너는 늘 거하라. 이것이 복음이란. 사복음서 안에서는 요한복음에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리고 사도행전에 이르렀을 때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을 가진 자들이 모인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고 그 교회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서신서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교회라는 말은 신약성경에 110번이 나오는데 마태복음에서 요한복음까지 두 번밖에 안 나와요. 그런데 마태복음을 넘어가서면서부터 118번이 나와요. 이건 뭘 이야기하냐면 우리가 처음 예수 믿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내 생명이시고 우리의 신앙의 인식과 진보가 더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우리의 머릿속엔 교회가 가장 그리스도께서 원하시고 우리가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기로 주님 바라시는구나. 그걸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가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서신서에 서신을 쓰신 분들이 여럿이 있잖아요. 요한도 요한 1, 2, 3서를 쓰고 바울은 13 서신을 썼고 히브리서까지 하면 14 서신을 쓰신 거고 베드로는 베드로 전서우서를 쓰고 바울은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이다, 교회는. 바울은 그 외에도 하나님의 권속이에요. 한 군병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십자가에서 지어진 한 세 사람이에요. 그런데 바울은 여러 번 그리스도의 몸임을 강조했어요. 몸. 우리가 서로를 부를 때 하나님의 백성으로 봅니다. 이것은 백성이 맞아요. 왕이신 하나님이니까. 그런데 백성으로 우리가 봐버리면 이건 아직도 출애굽기에 있는 거예요. 내가 교회에 나오면서 내 옆에 있는 성도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보이는 것은 그것은 내 신앙이 스스로 지금 현재 저 사람에 대해서 깊은 교회의 인식이 없는 것을 의미를 하는 거예요. 백성으로 보시면 안 돼요. 백성은요, 하나님의 백성은 저기 나하고 내가 잘 알지 못하는 저기 다니는 주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예비해 놓으셨던 하나님의 백성들, 말 그대로 아직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은 사람들, 그 사람은 하나님 백성이고 총체적으로는 물론 하나님 백성이지만 직접적인 관계는 아니다 이 말이에요. 백성에서 진보하면 하나님 자녀에 하나님 자녀로 보여요. 그 사람이 하나님 자녀. 나도 하나님 안에서 새로 태어났고 그 사람도 하나님 안에서 태어났고 거기서 하나 더 진보하면 뭘로 보면 성도로 보여요. 성도. 주님에 의해서 거룩하게 분별된 사람으로 보여요. 그럼 분별된 일과 행동이 나와야만 분별된 게 아니라 주님이 따로 분별해 놨어요. 우리 모두를. 그래서 거룩이에요. 거룩은 우리 안에 근거가 있는 게 아니라 주님이 하신 행위에 근거가 있어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분별해 놨어요. 그래서 우리가 거룩해요. 그 거룩함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것이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속에서 얼마나 역사하느냐의 문제인 거예요. 성도로 보고 그 다음 성도에서 하나 더 인식하면 형제 자매로 봅니다. 형제 자매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도가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한 교회 안에서 형제요 자매로 두셨다. 거기서 더 진보하면 뭘로 보냐면 지체로 보여요. 지체. 지체는 뭘 의미하는 줄 압니까? 영어로 보세요. 영어 성경에 보면 part라고 돼 있어요. 부품이에요. 부품. 그 이야기는 무슨냐면 나는 부품일 뿐이에요. 나는 성도로요 하나님의 자녀로서는 나 혼자 개인 구원 받기에는 온전한 생명을 그리스도로부터 받았지만 주님이 원하시는 성숙과 성장의 신앙을 위해서는 절대 혼자 단독 생명으로는 그리스도 앞에서 성숙해질 수가 없어요. 왜? 부품이니까. 바퀴 하나가 자동차가 될 수는 없잖아요. 그러나 자동차는 바퀴가 없으면 굴러갈 수가 없어요. 형제를 지체로 본다는 것은 뭘 의미하냐? 형제로 보는 건 형제예요. 사랑스러운 사람이에요. 근데 지체로 본다는 건 그 사람이 나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저 사람이 나에게 진짜 필요한 사람이구나. 나도 저 사람에게 필요한 사람이구나. 그것을 지체로 보는 거예요. 그리스도 몸 안에 우리 서로가 지체다. 바울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것이 지체의 신앙이에요. 그리고 그 바울의 교회고 오늘 베드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아계신 산돌이신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산 돌들인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서 지어가는 신령한 집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말씀은 너무 깊습니다. 베드로 전서후서에 나오는 교회에 관한 말씀은 그 이상과 신앙이 참으로 깊습니다. 그런데 나 혼자서 단독 생명으로는 이 지구상에 단 한 명도 성장할 수가 없어요. 교회 안에 있는 생명만이 성장할 수 있어요. 그건 주님이 가르쳐준 진리예요. 왜 그러느냐? 에베소서 1장 12절 말씀 그리고 골로새서 1장 11절 말씀. 그리스도는 만물에 충만하신 분이시고 만물에 충만이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는 만물에 충만하시고 그리스도 안에 만물이 충만해요. 그런데 이 그리스도의 충만은 어디 있냐면 그리스도께서 교회 안에 당신 자신을 충만히 부어버리셨느니라. 충만이라는 그 용어 자체가 번역 자체가 약간 흐립니다. 정확하게 하면 다 부어버리셨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를 떠나서 그리스도를 인식한다는 것은 사실상 인식이 불가능해요. 왜? 교회 안에 그리스도께서 당신 자신을 다 부어버리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베드로가 이야기하면서 교회는 산돌이신 그리스도와 함께 만나는 모든 산돌인 우리들의 지어지는 집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스도가 산돌이죠. 그리스도는 돌이셔요. 돌로 이 세상에 오셨어요. 영원한 새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도성을 지으시려고 이 세상에 오신 돌이에요. 그분은 모퉁이 돌이 되셨어요. 모퉁이 돌. 그래서 그분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모두가 연결되고 있어요. 우리는 그분을 중심으로 연결돼요. 그리스도를 모퉁이 돌로 연결하지 않고 사귀는 사귐은 절대 교회 안의 사귐이 아닙니다. 그리스도가 중심에 있지 않고 누군가와 여러분이 친하다면 그것은 교회 안의 사귐이 아닙니다. 심지어는 교회 안에서 사람을 용서할 때도 그리스도를 중심에 놓고 용서해야 돼요. 누가 나에게 잘못했죠. 내가 그 사람 용서합니다. 내가 용서하는 거 절대 그리스도의 용서 아니에요. 주님의 용서로 용서하는 게 용서예요. 어떻게 용서하느냐. 주님의 용서로. 내가 용서를 하면 나중에 무슨 생각 하면 내가 용서해 주는데 또 그런데 이렇게 생각해요. 그럼 누구 의의예요? 자기 의의죠. 그리스도가 용서한 용서를 취하면 저 사람이 나에게 한 잘못은 주님의 비유에 나오잖아요. 내가 1만 달란트 빚진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준 그 용서에 용서로 사용하는 거니까 그 사람이 나한테 100데나리온 또는 500데나리온 하다못해 1천 데나리온 빚진 잘못을 했어도 나한테는 1만 달란트나 되는 수백 배 수천 배나 되는 나눠줄 수 있는 그리스도의 용서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 그리스도의 용서로 용서할 때 자기 의가 안 생기는 거예요. 산돌이신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돌로 변화된 돌들로 우리를 부르시고 당신 안에서 집을 지으신다. 이것이 바로 교회예요. 오늘 주보 보면서 사실 여러분 자세히 보셨으면 광고에 보면 예배당 증축이라고 되어 있어요. 한국교회에 참으로 안타까운 많은 부분이 뭐냐면 많은 교회들이 성전 건축이라고 해놨습니다. 목사님의 진리를 보시니까 예배당 증축이라고 써놓은 거예요. 성전은 여러분이 성전이고 건물은 예배당이에요. 그러니까 예배당 증축인 거예요. 그러나 많은 교회들이 건물을 지으면서 뭐라고 지어놓습니까? 성전 건축이라고 하죠. 예배당 증축이죠. 성전은 여러분이 성전이에요. 머리돌이신 그리스도께서 그 위에 지어진 돌이에요. 원래 우리는 흙이에요. 우리는 흙으로부터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사람이 흙으로부터 지음을 받은 그러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우리는 그 갈아진 흙들이 그리스도 앞에서 돌이 됐어요. 돌. 베드로를 보고 주님께서 너는 반석이라 돌이라 했을 때 그런데 그건 페트로스예요. 오늘 베드로 전서 2장 4절 5절에 나오는 그리스도께서 돌이고 우리를 불러서 돌이라고 하실 때 그 단어는 리톤이라는 단어예요. 돈. 리토스. 페트로스가 아니고 차이는 뭐냐면 리토스는 잘려지고 갈라지고 부서진 돌이에요. 왜? 건축해야 되니까. 그냥 돌 갖다가 이렇게 각이 있고 모나고 그랬는데 어떻게 뭘 지을 수 있습니까? 우린 예수님 알기 전에 세상 사람들 다 흙이요. 그리스도를 알았을 때 우린 돌이 됐고 베드로처럼 주님이 우리를 돌이라고 부르시고 그리고 주님 안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적용돼서 더 잘라지고 더 재해지고 그리스도 안에 더 성장하고 성숙해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령한 집, 영의 집을 세울 수 있는 것이죠. 우리 모두에게는 정말로 그리스도 안에서 성장해야 될 긴급한 의무가 있어요. 필요가 있어요. 주님은 이 세상에 우리를 구속하기 위해서만 오신 것이 아니라 구속하여서 당신의 몸된 교회를 당신의 변화된 돌들이 된 지어진 새 예루살렘을 짓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이 새 예루살렘은 나중에 계시록 21장에서 우리 없는 데 내려오는 게 아니라 오늘날에 있는 많은 한 개인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돌이요 변화된 돌이요 한 교회가 그 변화된 돌들로 의해서 지어진 한 영의 집이요 이 한 개개의 교회가 이제는 하나의 영적 돌이 돼서 우주적인 새 예루살렘을 짓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성경의 총체적인 새 예루살렘의 계시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작은 이 안에 있으니까 그런 하늘 높이 올라가면 전체가 보이잖아요. 여러분 비행기 타고 오실 때 이 아래가 다 보이잖아요. 포틀랜드 공항 내리실 때 콜롬비아 강으로부터 아름다운 오레곤 전체 경치가 다 보이죠. 그러나 도로에서 주행하고 84번 달릴 때는 옆에만 아름답지 전체가 아름다운 게 보입니까? 하나님의 눈으로 봤을 때는 이 새 예루살렘이 지어지고 있는 거예요. 온 세계에서 우주적으로. 그래서 우리 눈에 보이는 옛 세상과 옛 하늘과 옛 땅을 끝내버리시고 새 하늘과 새 땅을 우리 눈에 펼치실 때 이 교회들이 상합하고 연락하여 한 옛 새 예루살렘 우리 앞에 나타나는 교회를 주신 것은 주님께서 우리 역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변화된 돌 보석이 되기를 주님 바라셔서 이 교회 안에서 주님 안에서 건축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 역시 그런 필요성을 주님 앞에 고백하고 구하고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목표가 돼야 돼요. 주님 이 교회를 위해서 저는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이 교회를 위해서 제가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교회가 변하는 게 아니고 내 자신이 교회의 벽돌이기 때문에 나의 변화가 교회의 변화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당신조차도 이 세상에 돌로 오셔서 정맞을 필요도 없으시고 모날 필요도 없으시고 하늘의 영원한 생명을 가지신 그분 자체도 깨어진 반석이 되셔서 십자가에서 갈라지시고 우리를 위한 생명의 물을 내어주시는 살아있는 반석이 되셨어요. 하물며 세상에서 아무렇게나 버려질 수밖에 없는 흙과 같은 존재가 그리스도를 만나서 돌이 되고 주님 안에서 이제는 그러니까 페트라 거친 돌이 리토스 갈라지고 깨어지고 쪼개진 돌이 되는 것이 바로 그것이 교회예요. 그러므로 교회는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산돌이신 그리스도를 모퉁이돌로 모퉁이돌뿐만 아니라 기초돌이요 주님은 나중에 머리돌이십니다. 주님은 사실상 모든 거예요. 그리고 산돌인다 그랬는데 엄밀히 이야기하면 생명의 돌이에요. 생명의 돌. 말 그대로 돌은 그 안에 생명이 가득한 돌이에요. 우리는 교회 안에서 변화된 돌들로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서 연결된 하나님의 집이 될 때 그게 진짜 교회예요. 교회는 세상적인 끈으로 연결될 때 교회가 되는 게 아니에요.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 안에서 생명의 연결만이 교회예요. 세속적인 연결은 아닙니다. 교회가 아닙니다. 아무리 그 교인들 간에 인간적으로 친하다가 하나님 눈으로 봐서는 그건 인간적 친함일 뿐이에요. 생명의 연결만이 교회예요. 그리스도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가득 차서 내가 오늘 하나님의 교회에 와서 여러분 기쁜 마음뿐만 아니라 벅찬 마음으로 오셔야 돼요. 벅찬 마음으로. 제가 왜 어떤 때는 하나님 말씀 전하러 가기 전에 어느 교회에는 잠 잘 잡니다. 그 이유는 영적으로 답답하니까 그래요. 잠 잘 자요. 답답해요. 기도가 주님의 긍휼밖에 원치 않는 기도밖에 안 나와요. 그런데 어느 교회에는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진 분 사역하는 분으로부터 인도하는 분으로부터 성도들까지 영 안에서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어서 기뻐요. 그냥 만나면 예수 생명이 있으니까 그 기쁨이 온 세상 어디에서 줄 수 있냐면 아무데서도 줄 수 있어요. 그 교회에서 줄 수 있어요. 내 안에 예수 생명이 가득 차야 모여든 성도들에게 예수 생명을 주는 것이고 이 생명의 연결이 교회예요. 생명의 연결. 그래서 살아있는 돌이다. 이렇게 죽은 돌이 아니라 생명의 돌이다. 리토스 손테스. 생명의 돌이다. 우리는 생명의 돌들이라고 하시고 주님은 산돌이라. 4장에서는 산돌이 5장의 생명이다. 그리고 신령한 집을 짓는다. 여기서 신령하다는 거, 우리가 신령하다 그럴 때 신령하다는 말에 내가 막 영적인 걸 막 생각하는 그 신령이 아니고요. 여기 단어는 영의 집을 짓는다. 바로 그 말이에요. 푸뉴마티코스. 오이코스 푸뉴마티코스. 영의 집을 짓는다.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 거룩한 영이신 성령. 한 영이에요 다. 그리스도의 영으로 가득 찬 성도들이 서로 연결되고 상합하여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한 영적 건물을 세운다. 이것이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베드로의 입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하시는 교회의 이상이에요. 그러므로 내가
육적인 그리스도인이요 세속적인 그리스도인이라면 주님 앞에서만 안타까운 게 아니라 교회 안에서 안타까운 거예요. 이것은 왜냐? 이것은 첫째, 나를 통해서 예수 생명이 나가야 되는데 못 나가니까 안타까운 거고, 내 안에 있는 이 부분이 교회 안에서 약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진보해야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계속해서 성장해야 됩니다. 영의 집이므로 교회는 사실 영적인 것이 가장 중심이 되는 모임이에요. 세속적인 것들이 아닙니다. 교회는 점잖은 사람 오면은 교회가 되게 좋아합니다. 점잖은 사람. 그렇잖아요. 교회에서 목소리 크고 막 한 사람보다 점잖은 사람 오면 좋아하잖아요. 점잖은 사람은 사회 어디서든지 좋아해요. 그런데 교회는 점잖은 사람 오는 데가 아니에요. 점잖은 사람은 끝까지 점잖해버려요. 그리스도 앞에서 점잖하지 않아야 될 때도 점잖해버려요. 점잖하지 않아야 될 때도 점잖해요. 그럼 교회는 적극적인 사람 좋아하느냐? 막 열심히 활동하고 이런 사람 좋아합니다. 사람들이. 교회는 적극적인 사람 필요 없습니다. 적극적이지 않아야 될 때도 적극적이에요. 제발 그 사람만 적극적이지 않았으면 좋을 때도 적극적이에요. 교회는 점잖은 사람, 적극적인 사람이 아니라 세상에서 내가 가진 성품과 인격과 성격이란 건 옛사람 아담 안에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끝나야 될 것이고 아름다우신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 내 안에서 새로 조성돼서 예수의 성품으로 사역하는 거예요. 예수의 성품으로. 노아의 방주에서 방주가 교회 예표잖아요. 역청으로 다 발라놓잖아요. 예수의 피, 보혈을 말하는 거예요. 영의 집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의 집이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영의 사람이 되었을 때, 영의 사람이 되었을 때 주님이 원하시는 신령한 영의 집이 지어진다는 거예요. 봉사를 할 때도 봉사를 할 때도 보혈로 봉사하는 거예요. 보혈로 봉사하는 게 뭔지라 피는 뭘 의미합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심판받아 죽었음을 의미하는 거고 의의가 내 의의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의의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저는 여러분의 교회 일정이나 저기 상황이나 형편을 말하는 게 아니라 일반적인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들어보시고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심지어는 저조차도 그래요. 헌금 많이 했을 때 내가 많이 헌금했는데 이렇게 생각해요. 예수의 피가 안 발라졌어요. 미술이나 음악이나 컴퓨터나 또 여러 가지 재료를 잘 다루는 건축의 기술이나 이런 재능을 가진 분들이 교회 안에서 봉사할 때 예수의 피가 발라지지 않아서 봉사해요. 그냥 자기가 세상에서 배워왔던 것들을 자랑하는 현장으로 생각해버리는 거예요. 자기 과시! 교회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교회는 예수의 피가 발라지고 영의 사람들. 육적인 것은 세상에서는 그 잘하면은 세상적인 명예를 얻는 거지만 교회에서는 그리스도만이 유익을 얻게 하기 위해 내가 감춰지고 제해지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다 처리받는 영의 집을 짓는 것. 이것이 바로 교회다. 교회에 대한 이상은 베드로가 이야기해준 이 두 기절만으로도 상상할 수가 없어요. 하물며 요한이나 바울이 계시하는 교회는 어떠겠어요? 말할 수 없이 깊죠.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영의 집이 돼야 된다. 주님 안에서 그리스도의 영이 저에게 더 넘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영으로 더 적셔지게 하셔서 그래야만 이것은 제가 성장하는 게 아니라 교회가 성장하는 겁니다. 이 기도가 우리가 주님께 드려야 될 기도이고 이 필요를 보는 것이 주님이 우리를 봤을 때 너는 창세기의 그리스도인이 아니구나. 너는 마태마가 누가 요한복음 수준에 있는 그리스도인이 아니구나. 우리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보신다는 겁니다. 베드로는 5절 후반부만 분해하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후반부에서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안에서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이렇게 했는데 이것은 우리 보고 되라는 얘기가 아니라 주님의 선언이에요. 너희가 될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근데 제사장이 된다가 아니라 헬라어 원문에 보면은 헤로마투스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제사장 체계를 말하는 거예요. 한 개인이 제사장 된다는 게 아니라 구약시대에 제사장의 전체가 있었잖아요. 그룹이. 그리고 제사장마다 하는 사역이 각각 있었잖아요. 그래서 전체가 제사장이 제사장 체계를 세울 것이라. 교회 안에서 몇 사람만 사역하고 봉사하는 것은 그것은 사실상 제사장 체계가 세워진 교회가 아닙니다.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여하고 모두가 섬기고 모두가 사랑하는 교회만이 그것이 제사장 체계가 세워진 교회예요. 오늘 성도들은 주일날 내가 한번 가서 예배드리고 오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이거는 창세기 신앙이다. 그냥 세상에서 내가 그리스도의 빛을 바라고 살면 이건 출애굽기 신앙이다.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생명의 연결을 갖는 것, 그리고 그 생명의 공급을 성도로부터 받고 내가 남에게 교통하면서 줄 수 있는 이 모임이야말로 상상할 수 없을 만큼 기쁜 것이다. 저는 오늘 와서 얼마나 많은 여러분 속에 있는 그리스도를 추수해 가는지 모릅니다. 여러분도 추수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봐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추수하고 있는 거예요. 서로에게 그리스도를 추수하고 있는 거예요. 제사장 체계인데 영적 제사를 드린다. 영의 제사를 드린다는 거예요. 재물은 구약에서 다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벌어온 그리스도를 내놓는 것이 바로 교회예요.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이름을 누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기쁨. 돈은 한 푼도 안 벌렸는데 나 이번 주 예수님 안에서 너무 기뻤어. 이 기쁨을 내가 상대에게 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오는 거예요. 교회는 그 기쁨을 가진 그 성도로부터 그 속에 있는 그 그리스도의 아름다움을 내가 느끼기 위해서 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영 안에 세워져 있는 집이에요. 영 안에 세워져 있는 집이에요. 우리 모두가 주님은 베드로의 서신을 통해서 이러한 교회에 이르시기를 주님은 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제가 준비해 오면서 성경에 최고 계신 교회가 이 메시지가 충분히 공급될 수 있는 주님의 기대가 있는 교회라고 제가 믿고 여러분에게 전하는 것이죠. 이제 창세기 수준에 있는 있어야 되는 교회라면 창세기 1장 가지고 말씀 전했을 거예요. 갈라짐 가지고 말씀 전했을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이 해야 될 진짜 봉사는 영의 봉사예요. 여러분 안에 예수의 영이 가득 넘쳐서 그리스도 영을 공급해 주는 거.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가득 벌어져서 그리스도 예수를 누구에게든지 줄 수 있는 거. 이것이 여러분이 주는 봉사인 줄 믿으시고 이 사역에 늘 승리하신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